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함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사물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공부의 41번째 회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교회와 그 멤버들에게 전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교회 멤버들 간에서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넘어가서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세상의 정부 관원들과 정부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게 13장 로마서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회생활에서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첫 번 시작이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 시작 부분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다. 혼을 그냥 소울을 그냥 혼이라 번역했지만 이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라고 말해서 이 명령의 대상을 목을 받아놨습니다. 즉 예배가 없다.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서 예배 없이 우리는 세트가 잘못 쓰지만 세상 정부의 권위에 순복해야만 한다. 세상 정부의 권위에 순복한다. 하지만 나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이스라엘이 정부가 만들어지고 유다가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북쪽 아시리아의 아수르에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정부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를 징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 이방 정부들을 합당한 정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이 이방 정부들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합당한 정부의 명령들이 가끔 비성경적일 수가 있다. 또 올바르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반항의 정신이 아니고 순종의 정신으로 가지면서도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벤느고가 바벨론 정부에 잡혀가서 순종하고 살았지만은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하라 했을 때는 그거는 비성경적인 정부의 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부 전체를 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정부니까 따라가되 그 명령에는 거부하는 그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수단으로 로마 나라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캄프로 마주를 한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말에도 순종해야 되고 또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거짓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서 한 대 맞았습니다. 그 때린 사람이 너가 감히 대제사장에 왜 이렇게 불순종의 말대꾸를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 사도 바울을 사과를 했습니다. I'm sorry. I didn't know he was a chief priest. 그러면서 말씀 인용해서 너희들은 관원에게 순종하라 했으니 나도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앞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가서 종교 지도자 공회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너희들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 당신들의 나머지 명령에는 우리가 우리의 위에 다스리는 분이니까 순종하겠지만은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도로 불러서 말을 하라고 했으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을 듣겠다 함으로써 그 사내들인의 그 정부에 대해서 노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따르지만은 그 비성경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하겠다 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혁명군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파괴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인정해주는 방법이 되고 어떤 게 안 된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자꾸 그 박정희의 군사 혁명을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건 내 눈에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산에 놀러가서 애들하고 병정놀이하고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그때 부산 군수기지장의 사령관이었어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요. 군인들이 막 왔다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산에서 병정놀이 했는데 실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1960년입니다. 네. 내가 6살 때라고요. 6살 때니까 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칼로 쏘던 자 칼로 망한다 했죠. 총으로 들어서 총으로 자기가 죽었어요. 5년 전에 자기 아내를 문세강이 죽였을 때 정신 차렸어야 됐어요. 안 차리고 계속 그 짓을 나가니까 5년 후에 자기가 또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런 부모를 만났으면은 정신 차리고 대통령 되겠다고 이 여자가 생각을 안 했는데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꼬라지가 된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원리가. 즉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다 넣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정부가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바벨론 정부가 합당하였느냐 아수르 정부가 합당하였느냐 그 다음 로마 정부가 합당하였느냐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너희들이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군사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합당한 정부가 아니다가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이걸 생각하면은 참 대한민국은 과거가 윤보선 2대 때까지는 합당한 정부라도 윤보선부터 쫓아내고 혁명 재건혁명위원회 위원장 대해서 자기가 투스타에서 갑자기 포스터를 올려가지고 이걸 끝내고 군인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가지 않고 대통령 대목을 때 시작했을 때 이제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성경 말씀이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정부였느냐가 아니냐로 따져야 되고 그런 정부라더라도 하는 명령이 잘못됐을 때는 그 명령에 한해서는 불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바울의 근본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주의 모든 권위들 위에 홀로 계시는 권위자시다. 왜? 모든 권위가 파워가 authority가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따라서 모든 세상의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for the time being 어느 시간 동안 delegate로 임시로 맡겨준 권리란 것을 세상 정부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느 세상 정부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 무솔리니 정부나 나치 정부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정부가 됩니다. 왜? 정부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악한 자를 벌내리고 선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데 하나님이 정부에게다가 그 칼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을 때는 그 정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은 명령에는 불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 정부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신으로 세상 정부의 일반적인 명령에 순종합니다. 라.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 정부는 뭐냐? 하나님의 아까 번역은 사역자라고 했는데 미니스터의 청직입니다. 맡겨진 겁니다. 자기 힘은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인시로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벌어내리고 선한 사람들을 상주는 일인데만 써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명령을 주신 세상 정부가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을 벌내리는 도구로서 세상 정부가 쓰이도록 해야만 된다. 그게 우리가 12장의 14절에서 21절 지난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럴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정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도 한다. 그렇게 된 거죠. 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겉으로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서 깨끗하고 클리어하고도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세상 정부의 authority 권위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럴 뿐만 아니고 그 세상 정부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므로써 그 세금 자원을 가지고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어야만 된다. 이게 이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거기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20세기에서 그런 일이 19세기에서 20세기에 그런 일이 적극적으로 일어난 데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에브라임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컬 처치의 목자로 있으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난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쳐나가겠다고 하고 정치에 뛰어들어서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당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세상 정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을 벌내리고 선인을 상주는 일을 몇십 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겠다고 해서 대학교까지 세웠습니다. 프리 유니버시티를 세우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손봉호 선생님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에브라임 카이퍼가 수상에서 밀려나고 나서는 다시 네덜란드가 이제 어둠의 길로 정부 얘기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 정부를 하더라도 악인을 벌내리고 성인들을 상주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모범적인 그 나라 시민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들어가든지 어두운 세상에, 썩어간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바, 결론적으로 이제 사도바울이 13장 1절에서 7절에 말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에 가진 그 권위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 우리가 시작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치는 게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드려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세상 정부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따블로 존경해라. 특별히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을 따블로 존경해라는 이유가 양떼들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목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 목자 앞에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 그거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애가 좀 비유가 조금 격이 다르지만은 똥기저귀를 차고 있는 애가 엄마가 갈아주겠다니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엄마하고 그 갓난이하고는 그렇게 자존심 세울 관계가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윤진애가 그랬어요. 부모한테는 자존심 세울 게 안 되란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교회가 교회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 항상 부지런히 살피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연보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연보로 우리의 개념을 둔 거죠. 신약성경의 연보의 개념이었습니다. 헌금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꼭 유다 지방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흉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주로 연보했다면 아시아 지방에 터키나 이런 데 사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유대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다 주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개념이 좀 더 뚜렷하게 되겠죠. 예루살렘에 7,000명이 모였을 때도 그게 된다면은 자그마한 지역교회에서 그게 안 된다면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지요. 예, 그런 겁니다.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구약 시대에도 3년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모아서 제사장에게 주었을 때 그 동네에서는 누가 가난한지 고한지 힘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모아놓은 게 가야 된가 당연하고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쩔쩔매고 아니에요. 당연히 받았어요. 왜? 풍년이 와서 잘된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 자기가 된 게 안 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면 오늘날에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그 따라서 자기의 가족에 필요한 이상, 의식주 이상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땐 당연히 힘든 사람에게 나가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교회 할 일입니다. 예. 자, 주요 공부 과제는 이렇습니다. 난폭하고도 세속적인 세상 정보가 있는데 그 권위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정신으로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란 것이 확실하다면은 순종하는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거부하는 일은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를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세부사항에 말씀에 어긋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해야 되지만은 나머지 모든 것은 세금 내는 곳에서 주님에게 하듯이 순종하는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필요하다는 거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북 땅에 조폭 집단들이 저렇게 괴뢰 집단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약하여서 나라 땅의 절반에 자기 시민들이 국민의 고통을 받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약하고 악한 정부일지라도 정당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김정은 김정일을 나무라기 전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약하고 재구시를 못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 교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정부의 뒤에 그 권위를 주신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 마음이 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